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10만 8천 명이 5,800억 원을 떼이게 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기업 회생 절차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2,234억 원, 청산 가치는 134억 원, 문 닫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몇 차례 인수합병 추진했지만 주인 찾기에 실패했는데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비대위는 현행법이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TSMC에 웨이퍼를 추가 주문하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뉴욕장 급등 마감했고 오늘 국내장 SK하이닉스 신고가 삼성전자 5% 상승 힘찬 반등 보여줍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악동뮤지션 후라이의 꿈 들으셨습니다. 김명한님, 소장님 목소리가 힘차면 코스피가 좋은 건데 오늘도 힘찬 목소리 기대 만발 하셨고요. 그쵸? 지금 지수 보니까 씩 웃으면서 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박승민님은 저하고 같은 증상에 시달리시는구나. 하루 중에 11시, 오전 11시에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만 기다려져요.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찌찌뽕. 저도 이상하게 하루 중에 오전 11시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498님, 오늘 빼빼로 데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 되새기는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업 응원해주세요. 짱아찐의 농장 파이팅 하시고 지금 느낌표가 몇 개예요. 여기 3개나 붙여주셨는데 화이팅입니다. 저도 왕년에 농사 좀 지어봤잖아요. 아시죠? 제 시골에서 온 거. 제 웬만한 농사는 한 번씩 다 터치해봤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농사가. 일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이제 좀 잠깐 쉬는 시기로 조금 접어들어가니까 아유 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너무너무 땡볕이었는데 여기 고추 농사 지으시는 예전에 잭디 방송부터 들어주시는 분도 항상 오시거든요. 야 고추 농사는 그늘이 없잖아요.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진짜 힘들거든요. 다 종목별로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연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아 수능이 이틀 남았어요? 우와! 아니 오늘따라 수능 파이팅, 우리 딸 파이팅, 옆집 아들 파이팅, 조카 파이팅 많은데 온 세상에 묻은 아들내미, 딸내미들 파이팅. 그 황금돼지가 올해 시험을 보는 모양이에요. 사람 많다고 하는데 떨지 말고 평소에 하던 만큼 말고 그거보다 하나 더 맞추고 오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저희 가장 빠른 경제뉴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오늘도 국내외 시황부터 보고요. 일타 경제 이슈에서 국내외 뉴스 자세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돈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서한 공개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도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우리한테 조금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가뜩이나 일본 상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버핏이 일본 증시 투자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사나이노믹스를 들고 온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아베노믹스 이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나라 먹고 사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2.27% 급등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총 1주인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조금 하락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하면서 하락세를 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있는 것들에 앞두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셧다운 합의로 인해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경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회복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긍정론이 많은 힘을 얻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 지금 해제하는 수순에 돌입을 했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꽤나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빠르게 나라가 다시 열릴 거다 이렇게 예정을 했거든요. 날짜로는 언제쯤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셧다운이 한 40일 정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가장 긴 기간 동안 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도 뭐 상원이긴 하지만 대략 한 6대4로 이제 책임 절차 표결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상원에서 부분은 만큼은 분명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나왔긴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가능하다라는 언급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원 통과 가능성은 뭐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일단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정치적 피로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아마 따로 빼서 표결 절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셧다운 절차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이유가 오히려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고용지표나 각종 경제지표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고용이나 경기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사실은 뭐 경기적인 측면보다는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고용, 성장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될 텐데 요 경제 지표들이 망가지면은 12월에 무조건 금리 내려가니까 신난다, 증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셧다운이 일단 끝나게 되면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가 세 가지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 9월과 10월 지표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9월, 10월 데이터를 통해서 셧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 경제의 고용과 셧다운 충격이 발생한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는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것들도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죠.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소비 지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GDP도 나오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올 겁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3.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시나리오 해석이지만 이 지표들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셧다운 해소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높은 밸류를 가진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AI 버블론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네. 이 지표들이 좀 안 좋았을 때 물론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림은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어느 정도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신호를 앞당기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에 기반한 상승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변동성 상승 요인으로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셧다운 해소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완전히 하락 지표라기보다는 저는 약간의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좀 단기적으로 있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네요. 약간의 꽃놀이패 요거 기억하면서 오늘 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진격의 코스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자와 닉스, 2차 전지 업종, 즉 시총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뭐 2%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를 불과 한 1.4, 1.5%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여전히 환율이 좀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일 외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높은 환율은 완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을 사실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저는 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변동성에 아마 좀 유념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시장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간결하게 팩트만 전할게요. 첫 번째 뉴스,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10만 명의 피해자가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대규모 미정산, 미환불 사태로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이죠. 위메프였습니다. 위메프가 결국에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결국에 구제를 받을 길이 막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였죠. 10일 날 위메프의 회상 절차 폐지 결정 확정하고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고요. 이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결국에 이 파산 수순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이 파산 선고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다음에요. 채권자들이 누가 있나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는요, 임금이나 퇴직금,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요, 이것만 해도 거의 동의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 약 10만 8천 명입니다. 피해 규모도 무려 5,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실 저도 작년에 이 사태 당사자였죠. 근데 네. 저는 그때 돌려받긴 했었는데 무려 5,8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못 돌려받게 됐습니다. 자, 피해자들은요, 이 구제율이 0%,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0%죠. 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바로 이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산업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상반기 스타였죠. 조선업체. 중국 제재가 갑자기 나와서 뜬금없다 했는데 유예를 한대요. 1년 동안. 그럼 1년 뒤에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조선 산업이 최근에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호황인 산업이고요.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데 한 가지 걸림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규제 문제였었는데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 한국의 조선 업계에 대한 규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1년 동안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그게 격화되니까 규제를 했다가 그게 조금 유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예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무역법이라고 하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한국 기업들이 이 조사에 협조했다. 그 이유 때문에 중국 상무부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했었는데요. 그 대상 기업들이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었던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 하나필리 조선소를 포함해서 5개 업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풀린 게 바로 지난달 말부터 올 이달 초까지 있었던 APEC 정상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고요. 우리 이제 조금 화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무역 합의 팩트 시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규제했었던 이 301조에 대한 보복 조치 그만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오션 측에서는요. 이 입장문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중국제 사업 파트너들과 관계를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순서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서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조사를 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이 조사 과정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중국의 국익을 해쳤다. 그래서 뜬금없는 이 규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 건데 사실은 중국하고 한화는 비즈니스가 겹치는 게 없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냥 성동격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CEO로서의 마지막 공개 서한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워낙 유명한 투자자이죠. 모르시는 분이 없는 분입니다. 이 워렌 버핏인데요. 지금 한국 나이가 96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크셔웨이라는 자신의 회사의 CEO로 지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편지, 문구 하나하나가 네. 다 주목을 받고 있고요.
볼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두 가지 내용인데 후임이죠. 부회장인 그렉 에벨에게 잘 경영권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자기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서진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생전에 최대한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하나 결정을 한 게 A주 주식 1800주를요. B주 주식 270만 주로 바꿔서 기부를 했습니다. A주가 뭐고 B주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A주는 경영권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주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소액 지분,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한 주, A 주식 한 주가 B주 1만 주에 해당하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인 영향력 차이가 크고요. A주는 주가도 엄청 비쌉니다. 무려 한 개의 주가가 10억이 넘는 거고요. B주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일반 소액 주주들도 살 수 있는 70만 원짜리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크셔에서의 이때까지의 성장 이끌어왔었던 워런 버핏이 경영 일선에서는 앞으로 물러나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부와 그리고 경영 그리고 경제 투자에 대해서 해안은 아직까지는 계속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올해 성적을 좀 보니까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올해 10% 정도 올랐네요. 기술주 중심으로 달려가는 주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게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을 하셨다면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은 든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계의 근거를 둘 때 노도강은 규제 대상에서 뺐어야 한다.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15 대책이었었는데 자,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10.15 정책을 발표할 거면 최소한 9월 달에 월간 통계 정도는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이 8월 달까지의 데이터가 반영됐다는 것이죠. 규제를 하는데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안에 변동률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반영해야 되고요. 등등의 조건들이 있는데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부 쪽에서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10.15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9월 달 대책을 넣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책 내용이 10월 15일 그 보름이 지나야 그때쯤에 나오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문서도 있다 라는 게 김 장관 측의 주장이긴 한데요. 이 과연 이 한 달이 반영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최신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법적 증거에 대해서도 이 13일날 정책을 만들어야 됐고 정부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 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뭐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의 후폭풍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네.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집값 폭등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현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정책 취지 다시 한번 강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서가 지난달 10월 13일에 주정심이라고 해서 주택정책을 만들 때 그 전에 하는 내부 논의 단계를 거쳤어야 한다. 즉 13일에는 9월 통계가 안 나왔다. 그쵸. 이게 국토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9월 통계가 10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10월 15일에 나왔으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건 10월 15일에 나온 통계를 그날 발표하는 정책에 포함을 했어야 한다. 이게 야당 주장이고요. 여당의 주장은 아니다. 이게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중간 단계인 주정심 할 때는 그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앞서서 미중 간에 양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한미 간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팩트시트, 이 결국에는 서로의 합의를 서문화하는 거, 문서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이 법을 집행하고요, 행정력이 발휘가 되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 간의 팩트시트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이 구윤철 장관의 핸드폰이 찍혔습니다. 거기에 문자 메시지 중에 아마 이르면 8일쯤에 만들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 11일이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현재 관세 기준으로는 25%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은 15%로 무려 10%포인트나 낮춰집니다. 북미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에 비해서 현대차, 그 대표적인 네. 국내 차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슈인데 이제 이게 한미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좀 한숨을 돌리는 거 있는데 이 팩트시크트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국내 산업에 그리고 수출 물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듯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시점이 예상대로는 이달 1일이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해서 오늘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은데 지난주에는 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 밴드가 4,500에서 7,500이에요. 7,500은 저희가 KB증권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4,500을 보는 것도 어쨌든 지금보다 한 3,400포인트 높다는 건데 요 갭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3,500은 사실 밴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정말로 모든 데이터가 제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7,500포인트 가장 좋게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고요. 앞으로 이런 산업들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가장 낮게 제시한 것이 키움증권인데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4,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이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충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가 워낙 넓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로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사실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되게 비쌀 때는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돈이 모여든대요. 전 세계에 돈이 들어가고 워런 버핏도 더 살 것만 같습니다. 여기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의 사나이노믹스라고 하는데 돈 풀고 재정정책 팍팍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괜찮은 건지 니케이에 추가로 투자하는 일학개미들 귀가 쫑긋할 거예요.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교수님, 왜 이렇게 일본으로 돈이 몰립니까?
예, 뭐 제가 이제 항상 일본 주가 38,915엔 니케이 지수를 쭉 그 외워왔는데요. 그게 1989년 12월 29일 종가인데 예, 외우기 편했던 게 34년 동안 그걸
안 편했죠. 예,
전고점을 뚫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34년 동안 항상 그 수치만 외워왔는데 작년에 그 전고점이 이제 돌파가 됐고 4만 엔을 넘어서 이제 일본이 새로운 시대가 되나 했는데 올해 5만 엔도 이제 돌파를
그러니까요.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걸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일본 주식 투자 참여가 2022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이제 신임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 부양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상하는 데 이제 힘입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일본 주식이 한 30%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S&P 500이 한 14%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수익 잠재력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2000 중반대에서 현재까지 한 70% 올랐거든요. 근데 역사상 기억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고 돈도 많이 풀렸고 저금리도 잘 만났고 여러 가지가 시너지를 냈는데 사실 일본은 비슷한 정책 한 지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그쪽은 정책이 약발이 오래가는 거예요, 유독?
뭐 약발이 오래간다기보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본의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됐었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일본이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2015년부터 구체화했거든요. 그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가 부양하는 그 정책을 10년 동안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적극 재정을 하는데 이거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근거가 이론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적극 재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일본이 그래서 아마 신산업 정책으로 AI나 반도체 쪽에 SMR 뭐 원자력 발전이죠. 해서 투자를 앞으로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 10만 엔 간다는 예측도 많아요.
10만이요?
예,
와.
예. 그런 게 지금 일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만이면 지금 더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작년까지 10만 엔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허황된 얘기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 코스피 7400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게 내년 6만 엔 돌파 이후에 10만까지 장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이 돈이 증시로 간다. 이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 드는 생각은 달러당 엔화값이 지금 154엔?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또 생활 물가의 고통이 이렇게 커질 텐데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번 총재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가장 그 급한 시급한 대책이 고물가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뭐 통화 정책이 지금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뒤에 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금리는 내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엔화 약세로 더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금 일본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금리는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QT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할 텐데 결국 남은 거는 재정정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들 핀셋으로 이제 지정해서 몇 개 산업들이 굉장히 집중적인 이제 지금 17개 업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왜 내려? 말이 안 된다. 당연한 거고. 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아메리카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 좀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시장에서 금리 가지고는 조정을 못하고 재정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서 푼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 그럼 일본 은행이 사주잖아요, 이거를.
네네.
요 시스템으로 국채 이자 내면서
네.
이렇게 자전거래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일단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가 금리를 낮추는 금융완화 하려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우에다 총재가 다카이치를 설득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본의 엔저가 가져오는 메리트보다 디메리트,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안 된다고 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자민당의 사실상의 섭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소 타로 전 총리입니다. 아소 타로가 사실상 섭정 내지는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소가 아베 정권 때 9년 동안 재무장관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균형 재정이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당 내에서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중미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마음.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하루 전날 27일 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네. 일본의 이제 재무 대신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거기서 베센트가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엔저는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엔저는 그 금리는 낮추면 안 되고 그렇죠. 대신 재정은 적극 재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미국하고 무역 수지 이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일본이 GDP 대비 260%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적극 재정을 더 쓸 수가 있나?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사나이노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일본 국민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지금 30년째 일본의 모든 정권이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중기축 통화 국가라는 네. 점도 있지만 왜 총부채를 계속 보느냐. 순부채로 보자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순부채로 하면 그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민 그 연금 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으로 빠지게 되죠. 물론 이제 연금 기금도 정부가 국민에게 갚아야 될 부채이긴 하지만 이제 국가 부채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니까 요거를 빼고 순수하게 정부가 갚아야 될 것을 보면 순부채는 GDP 대비 80%가 안 돼요. 미국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르죠. 엔화로 국채를 찍어내고 엔화에 그래도 중기축통화인 엔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일본이 총부채를 가지고 계속 국가 재정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 장애로 삼는 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기초 재정 수지라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하죠. 네. 이게 지난 30년 동안 흑자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베도 그래서 기동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재정 정책은 살짝.
네.
왜냐하면 균형 재정이 마음속에 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2026년에 흑자가 됩니다. 그만큼 일본의 명목 GDP가 엄청나게 지금 늘었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15년 동안 목표로 했던 게 600조 엔인데 15년 동안 달성 못하다가 작년에 달성했는데 지금 2025년 3, 4분기까지 명목 GDP가 640조 엔이에요. 굉장히 명목 GDP가 이전 30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세수도 그렇지만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론적으로 지금 일본 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도마의 정리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 성장률,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 명목 성장률이 3.7%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예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국채 발행을 고민해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망할 걸 생각해서 빚을 내지 않으면 더 쪼그라들어요. 오히려 빚을 내서 신산업, 전략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 더 성장을 일본 경제의 어떤 뭐랄까요 성장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이 사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인데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카모플라주에 가깝고요. 굉장히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산업 정책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랑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통화정책이 핵심입니다. 양적 완화해가지고 총수요 확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세계의 화살.
그렇죠. 그래서 네. 성장 전략도 대부분 규제 완화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편하게 만들어줄까요? 산하이노믹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고 경제 안보예요. 경제 안보에서 일본 정부가 신산업 정책을 골라서 전략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통화정책은 그래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 찍어서 특정 산업 찍어서 지원하겠다. 그 특정 산업이 뭐냐면 원자력, 뭐 AI, 반도체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이해가 옆으로 갑니다만 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팩트시트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에너지고 하나가 AI 인프라예요. AI 인프라에 일본 기업들 다 들어갔죠. 에너지에 지금 가장 많은 3,6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중에 1,0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하죠. 그 안에 토시바가 있어요.
네.
아시지만 토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2006년에 인수하려다가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망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원자력, 원전을 더 기술을 뭐 개발하거나 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투자를 기점으로 다시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이제 경쟁이 되겠죠. 우리가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데 도시바가 다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거 오늘 이야기 주제랑 약간 벗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예, 괜찮아요.
대미 교수님. 투자에 네.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뜯길까 적게 뜯길까 원금을 어떻게 회수할까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본은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에요. 일본이 네. 얼마나 전략적이고 야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5,500억 달러를 일본 제조업의 부활로 지금 삼는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미국하고 기술 동맹하고 미국 투자를 통해서 기술도.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완전히 명맥이 끊겼거든요.
아니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어서 한 질긴 고개 같은 회사인데 거기랑 손을 딱 잡았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아니 궁금한 게요 교수님.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지 알겠거든요. 아베노믹스 때는 헬리콥터 구로다가 돈을 헬기에서 막 찍어서 뿌려줬는데 그럼 그건 융단폭격이잖아요.
네네.
융단폭격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게 명중률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고
오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하이노믹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여기에 정밀타격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필요한 데만. 네.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일본이 최신 수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이렇게 벌었는데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는데 아니 왜 환율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율은 사실 국제수지 뭐 수출 얼마하고 이거하고도 별 일본 정도 규모 되면 관계가 없고 일본이 얼마를 찍느냐도 사실은 관계가 없고
아, 그럼 뭐랑 상관이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산하이노믹스가 되면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 확장 재정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이제 그걸 예상 베팅을 한 지금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아마 저는 이거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당내도 설득하기 어렵고 미국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인상하면서 엔화는 지금보다는 강세 기조로 가면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정밀 타격하는 게 일본의 지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요. 아베 때는요. 달러당 뭐 약세라고 하지만 달러당 100엔 110엔 때였고
맞아요.
지금은 150엔 거의 160엔에 육박하고 있어요.
154엔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156엔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두 게임 얘기 나오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지금 일본에서는 예전에는요. 이 아베 때는 엔저가 왜 유리했냐면 수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게 일본은 수출 대국이 아니에요. 투자 대국입니다. 이미 해외에 많은 생산기지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죠. 해외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엔 환차익을 얻어서 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부작용이 더 크죠. 지금 수입물가 상승 때문에 민간의 소비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도 작년 올해 5%씩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렌고라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이 있는 곳만 네. 통계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훨씬 임금 인상이 낮죠.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 경제는 총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괴멸적인 상태가 될 그렇죠. 거라서 절대 금리는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 아마 이게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바뀌고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장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메시지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 우에다가 조 총재가 한마디 해줄까요?
그럼요.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에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착점, 금리 안착점이 뭐 1%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식의 뭐 약간 간접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면 아마 안에서 정리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누가 총리가 되든 우에다 총재랑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납득할 겁니다. 본인이 뭐 경제 이론에 빠삭한 게 아니니까 본인의 아마 그 뭐랄까요 이 철학이나 신념을 아마 굽힐 겁니다. 금리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림이 나오네요. 대충 12월에 만약에 미국이 셧다운 동안 경제가 망가졌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고 일본에서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그렇죠. 한번 주고 그럼 나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그들 간에 해서 엔화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엔값이 뚝뚝 떨어지는 게 진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원화값도 좀 진정이 될까요 교수님?
아 저는 엔화하고 원화가 예전에는 같이 동조했는데 지금 그런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는 네. 지금도 여전히 커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중국 위안화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화만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아니 지금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월간 기준으로 수출은 역대 최대치고 반도체는 지금 금보다 비싸요. 동양의 금보다 반도체가 비싸서 팔면 다 돈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는지 설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제가 예.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전문가가 왜 네. 한국 이야기하냐 이럴까 봐.
12월에 지금 그려지는 그림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욕은 제가 대신 먹고 말씀은 교수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 금리 환율에 관해서는 뭐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니케이가 사상 최대치까지 가 있고 재정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그냥 수출 경쟁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수출 2011년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 내지는 아주 근소한 흑자 유지하고 있죠. 사실 일본은 수출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사실 지금 수출과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엔저가 되면 해외 진출한 기업들, 해외 투자한 기업들이 엔 환차익을 누리는 효과가 더 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선 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자동차 관세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 자동차 관세 15%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15%라는 것도 사실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이 좀 된 거거든요. 15% 했을 때 일본은 환율이 달러당 130엔까지 가도 사실 기업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강세 기조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달러당 네. 130엔 정도까지 가도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뭐 최근에 또 공중급유 거부해서 그렇죠. 네. 이게 사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네. 한일 경제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마 한 시간 얘기해야 될 텐데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네, 해주세요.
압축적으로. 네. 일단 한국은 용일론이라는 비판을 일본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일본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쪽은 아니고 마찬가지 같은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양자 협력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다자 안에서 그러니까 한미일이 됐든 한일 호주가 됐든 한일 뭐 한미 필리핀 일본 한국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 의제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경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한일 기업들 간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는 경쟁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도요타 자동차랑 협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협력하고 뭐 경쟁하고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네.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한일이 만약에 경제 협력을 고민한다면 이거는 기업들이 경쟁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협력의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친한 건 뭐 우리가 랠리할 때 서킷 같이 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다음 주에 일본 도쿄 포럼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경협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현님께서 그럼 이제 일본 증시 어슬렁 거려봐도 되나요? 환율이 낮고 환전할 때 이익이고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교수님은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소장님 10분 들어왔는데 벌써 가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명환님 하셨는데 아니에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알차게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